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군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터키군이 시리아 영토 내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조짐이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시리아 도시 알레포 주민들이 봉쇄된 채 굶주림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터키는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어떤 조치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레포는 터키 남부 국경과 약 50km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이 지역 반군들은 터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은 곧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알레포를 포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해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신들도 참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를 최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WHO는 어제 AFP 통신에 여러 나라들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 조치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헌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두뇌를 비정상적으로 작게 만드는 이른바 소두증이라는 희귀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4천여 명의 소두증 환자가 보고됐으며 스페인에서는 남미 국가 콜롬비아를 여행했던 임산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2억 명의 여성이 할례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추정치보다 약 7천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여성 할례가 금지됐던 인도네시아의 조사 결과가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여성 할례 인구의 절반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말리아의 경우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 인구의 98%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니와 지부티, 시에라리온의 여성 할례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맞대결 토론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음 주 경선이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어제 토론에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의 핵심 공약인 무상 대학 교육과 건강보험 공약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공립대학 무상교육과 단일 지급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금융권과 부자들에게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으며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은 후원금 때문에 표결 등에서 입장을 바꾼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3위로 부상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어제 상대 후보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자신이 상원의원으로서뿐 아니라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지율에서 뒤처진 제프 씨 후보는 어제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와 함께 선거 유세를 벌이고 친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선거 광고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 가운데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비밀 정보를 포함한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콜린 파월과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메일에서 비밀 정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전 장관은 성명에서 해당 이메일들은 전송 당시 기밀로 판정받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주장했으며 라이스 전 장관 역시 보좌진에게 보냈던 해당 이메일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실무단체는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자의적 구금 상태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단체는 오늘 어산지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실질적으로 갇혀있는 자의적 구금 상태에 놓인 만큼 그 같은 자유박탈 행위를 중단하고 그에게 보상받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한국 군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예고된 기간 외에도 기습적인 적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탐지, 식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의결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이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를 한국군에 지시했고 미 한일 군 당국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통보한 발사 예고 기간이 가까워 오는 만큼 발사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에서 2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엔 차량과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예고 기간에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추진체를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해 정찰 위성 사진만으론 추진체를 장착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군에 제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국방위기관리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만큼 한국군은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된 기간 외에도 기습적인 적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탐지, 식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와 발사 상황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가용한 미한 감시 정찰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미한일 3국 국방당국은 5일 오전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고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한일 3국이 지난 2014년 말 체결한 정보 공유 약정의 틀 안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은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대북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3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에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 측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 역시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4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형태의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는 지난달 6일에 불법적인 핵실험에 뒤이은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어 북한이 국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 행동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4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김영준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김 대사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의 해당 결의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또 북한의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현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러시아 등 모든 당사국들과 접촉했다면서 북한 측과도 접촉해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미사일보다 핵실험을 훨씬 더 우려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erceive nuclear test to be more severe problem than the missile test. And the second reason is
중국은 미사일보다 핵실험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역시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 외교대학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물질이나 핵탄도 없는 미사일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의 핵보다 미사일 실험을 훨씬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세 차례 모두 결의에 찬성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연구한 이성현 한국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핵실험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은 그 아래에 있는 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 실험은 중국에 있어서 그다지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표현인데 그다지 중요성이 핵 문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중국이 북한을 크게 뭐 이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더 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장후이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엔 위협이겠지만 중국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효력이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고 대북 영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Chinese view, I don't think that China they have any significant change from current.
중국은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펄락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many in China who think, who follow these issues, who feel that a long-range missile test, even
중국 정부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사일 발사로 미한 정상과 소통에 나서는 긍정적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이 최근 자국이 피해자란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이란 어떤 증거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a basically now has a new logic to this North Korea nuclear crisis. In terms of the response of the Chinese government or the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대북 정책에 기인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안정과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 등 중국 출신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당분간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지난달 6일 강행한 4차 핵실험에다 장거리 미사일 변수까지 생겨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중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핵실험이라는 수순을 밟았지만 이번엔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기를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띠며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를 뒤바꿔 핵실험을 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변화된 도발 패턴에 대해 핵 보유국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내세워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핵실험을 한 과거 패턴은 비핵화 의제가 육자회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정일 시대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의 패턴은 중국 등 대외관계를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지만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으로선 이런 순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관계를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갔다라고 보면 김정은 시대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내 정치의 군사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양상,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마이웨이를 가속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핵 보유라는 목표를 위해선 중국 또한 고려할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기존 비핵화 협상의 의제와 성격 전환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그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공존체제로 가겠다는 것일 수 있겠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 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당초 지난해 10월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보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번에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가능 기간을 과거 미사일 발사 때보다 길게 잡아 국제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선 시험 발사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한기 날씨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차두현 박사입니다.
가장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맞춰서 혹시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8일부터 25일이라는 비교적 상당히 그 이 광범위한 기간을 지금 설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면서 발사 가능 기간을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발사 당시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가능 기간은 각각 5일과 13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은 다음 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한 지 2주 만입니다.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Following morning business on Wednesday, February 10th, the Senate proceeded to the consideration of calendar number 359, H.R. 757.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3일 상원 전체 회의가 오는 10일 북한 제재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의원이 입안한 북한 제재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 의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 very important piece of legislation that I'm pleased to say the whole Senate thinks ought to be taken up and voted on and passed.
맥코넬 대표는 이 법안이 불량 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안에 대해 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 법안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하원안에 대한 대체 수정안 형태로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원안은 특히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육군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는 무기인 230mm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천무의 실사격 훈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며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천무는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을 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80km로 기존 다연장 로켓인 구룡의 2배 이상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 회장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민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한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국적이 미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사위리스 회장은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명시된 판결문에 그가 이집트 외에 미국 국적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영국의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3일 미국이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해온 사위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보유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사치품 수입 등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스콤의 대북 사업은 북한 정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밝혔습니다. 파이낸스 언커버드는 자금 세탁과 탈세 등 국제 금융 거래에서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사이리스 회장이 급성장하는 휴대전화 사업 수익을 북한 정권과 나눈 것은 수백만 달러를 그들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지급한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리스 회장이 설립한 오라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은행이 고려링크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반출할 목적으로 재무부의 제재 이후에도 조선외환은행과 거래를 계속했다면 명백한 대북제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조선외환은행과의 합작 방식으로 설립된 오라은행은 2013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법과 관련해 미국 국적자와 외국인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제한이 없지만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어떠한 거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미국인에게는 벌금과 징역형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리스 회장이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했을 경우 미국의 실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거래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의 조선 최신회사와 각각 75%와 25% 지분 비율로 북한 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링크를 설립했습니다. 고려링크는 이후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4일 사유리스 회장의 미국 국적 논란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조사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 중인 사안 혹은 이후 계획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한 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014년과 비교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가 계속된 것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북중 교역액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교역 총액이 약 54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2014년 교역액이 약 63억 달러였으니까 2014년과 비교하면 14.6% 정도 감소한 셈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12.5% 그리고 대중 수입은 약 1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출과 수입별로 주로 어떤 품목들이 거래됐는지 살펴볼까요?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뭔가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석탄이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석탄이라면 무연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무연탄은 북한이 중국에 파는 석탄 가운데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약 10억 달러어치의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2014년과 비교하면 7.6% 줄어든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2014년도에 비해 17.7%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석탄 다음으로 중국에 많이 수출된 품목은 뭔가요? 2014년에는 철광석이 2위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이 무려 67%나 줄어서 순위에서 뒤로 한참 밀렸습니다.
네.
수출 품목 순위에서 석탄 다음은 의류에 해당하는 남성 코트가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총 수출액이 약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한몫하던 철광석 수출이 줄어든 게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국제 철광석 가격이 폭락하고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철광석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그러면 수출 순위 3, 4, 5위는 어떤 품목이 차지했습니까?
네, 의류였습니다. 의류는 품목별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위가 남성 코트였지만 3, 4, 5위도 모두 의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용 재킷과 정장이 3위, 그리고 4위는 여성 코트, 또 5위는 여성용 재킷하고 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품목 가운데 2위였죠. 아까 남성 코트만 지난해 수출액이 늘었고 나머지 품목들 3, 4, 5위는 모두 수출액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수산물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문은 지난해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수산물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수산물의 경우 2015년 수출액이 약 1억 달러에 그쳐서 전년보다 약 24%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입 분야를 살펴볼까요? 2015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이 무역 상품 분류 번호로 5407인 이 합성 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인데요. 약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14년과 비교하면 9.5%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품목들이 상위에 올라 있습니까?
네, 석유 관련 제품이 1억 1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다음 화물 자동차가 3위에 오른 게 눈에 띄고요. 이 4위는 콩기름이 약 1억 달러어치 수입됐고 5위는 전화기로 7,300만 달러어치를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수입 상위 품목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수입액이 2014년과 비교하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지난해 35%나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은 역시 원유와 식량인데요. 이 부분은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 원유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대중국 수입이 여전히 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식량 수입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쌀의 양이 약 70%나 줄었는데요. 그 밖에 중요한 식량인 옥수수도 중국에서 수입해간 액수가 지난해 46%나 줄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봤는데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북중 간 교역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 수입 규모가 모두 감소하면서 이 전체 교역 규모가 떨어졌습니다. 이 수출 분야에서는 특히 이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이 중요 품목의 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 몇 년 새 대중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의류 제품의 수출의 오름세가 주춤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수입 분야에서는 역시 이 주요 품목들의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향들이 이 전체 교역 규모가 줄어든 배경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해 북중 교역에 대해서 김정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93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4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월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6 회계 년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11월에 5명, 12월과 1월이 각각 1명씩입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3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39개국 출신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 출신이 9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이라크, 소말리아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고위 간부 회의에서 관료주의와 특권 철폐를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 회의에서 전당 전군이 일심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세도와 관료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제분석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체제 개혁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has been a lot of corruption that has undermined his ability to execute policy in the regime.
북한 내 심각한 부패와 관료주의가 자신의 정책 추진과 체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한 척결 의지를 밝힌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수 국장은 또 김 제1위원장이 외부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you know to show that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making progress under his
자신의 영도 아래 북한 체제가 뭔가 좋아지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체제 개혁보다는 체제 유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레리 닉슈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숨어있는 다른 의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it really to go after corruption, what you might call financial indiscrepancies or malfeasance among
부패 세력이나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를 숙청의 도구로 쓰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입니다. 닉슈 박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벌이고 있는 반부패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김 제1위원장도 부패나 권력 남용을 구실로 정적들을 몰아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닉슈 박사는 이번 발언을 북한 사회 내부에 퍼지고 있는 시장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may have, as with his father, an attempt here to use this issue to move against.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반관료주의와 반부패 운동으로 뇌물이나 개인 사업을 통한 개인 돈벌이에 나선 간부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북한 체제 내에 확산하고 있는 시장화 경향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닉슈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오는 5월에 열리는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verything is building up to the party congress.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나오는 김 제1위원장의 모든 발언은 그가 당대회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관료주의 그리고 부패와의 투쟁을 선포해 당을 다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Kim Jong-un needs to put his stamp on the regime.
권력 남용과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수 국장은 김재일 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강행한 핵실험과 조만간 실행할 예정인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 간부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당과 정부, 군내 각급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부패 문제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도 북한의 뇌물이 널리 퍼져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부패가 고질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생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적십자사의 희망 나눔 봉사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글지글 김치전도 부치고 갓까지 고명을 얹어 떡국도 끓여 나눕니다. 여기는 서울 동묘 앞에 있는 대한적십자 종로 중구 희망 나눔 봉사센터인데요. 이곳에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 교육생 65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에 나섰는데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들 그리고 이 지역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과 빵을 만들어 제공하고 인근 노인정을 방문해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김영미 씨의 설명입니다.
저희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이전에 저희 통일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거든요. 그 가운데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하나원에서 직업 교육으로 조리라든지 음식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데요. 그 기술들을 재능 기부하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 한식 조리하고요. 제빵도 이렇게 배우셨고 이거 외에 또 북한에서 이분들이 해보신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부밥.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한식 조리와 제빵을 배운 교육생들. 그동안 쌓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전 부치고 제빵, 예, 떡국, 그 다음에 국수.
예, 부추도 넣고 김치도 넣고 예, 돼지고기도 또 살짝 넣고요. 네, 그래서 전 부치면 맛있어요.
네, 우리가 저 직업탐색 나갔을 때 예, 배웠습니다. 예, 한국에 와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이 대한 그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요.
북한은 봉사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이 낯설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비록 저희들이 정말 성의로 부모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정말 여기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어르신님들을 정말 우리 친부모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예, 소분한 섬시지만 이렇게 성의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보고 듣고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언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모든 한국분들을 정말 다 좀 친형제처럼 대해주시고 형제처럼 대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이라는 건 일생에 정말 잊혀질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사는 게 힘드니까 네, 본인들의 사는 게 힘드니까 남을 생각할 때가 없어요. 감동돼요. 네, 좋은 건 아니지만 같이 먹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새해를 맞으면서 따뜻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으로 100년 장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제13차 희망 나누기 봉사활동에는 한 기업의 통일 희망 나눔 재단과 한국 적십자 봉사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쇼비전 직원들 나왔는데요. 원래는 여기 하나원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는데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러 온 거고요. 네.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만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른들이 더 이 가슴에 친 응어리가 있을 텐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화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북민들이 만든 음식을 받아든 어르신들 명절을 맞는 마음이 한결 훈훈해졌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많이 먹어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하고 같이 접촉해보니까 평화가 금방 오는 것 같고 느낌이 좋네요.
지금 떡국은 안 먹어봤고 빈대떡 먹어봤습니다. 김치 빈대떡 맛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는데 큰 대우를 받고 가잖아요. 우리가 반갑고 좋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야지요.
이렇게 하나원 교육생들이 사회적 혜택의 대상자가 아닌 나눔의 주체로서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하나원은 한국 적십자와 함께 매달 희망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부 하나원의 김영미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북한의 실정이.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 성공한 사람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만 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만 도와주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마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런 봉사활동 현장에서 적십자사 봉사원들이나 또 다른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다 무료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라세요. 그 탈북민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항상 도와줘야 되는 사람, 뭔가 사회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만 우리가 여기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도 그러시는 면들이 있어서 항상 자기들은 이렇게 받는 사람, 남 도와주길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이 봉사활동은 나도 내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느껴보시라고 이제 준비가 되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한국, 이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됐군요.
네. 고향으로 여행지로 움직이는 민족의 대이동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공식적인 연휴는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인데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주요 공항, 고속버스 터미널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곳곳에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는 정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자정까지 18만 대 정도의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 지역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찰청 헬기가 찍은 이 고속도로의 모습이 있는데 줄지어 나란히 자동차들이 서 있는 것 같은 이 고속도로의 모습, 본격적인 설맞이 민족 대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번 설에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부모님 계신 고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네.
요즘 설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로 나서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10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의 연휴에 개인적인 휴가를 보태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네.
이번 설 명절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사람들 104만 명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와 함께 이번 긴 연휴 덕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고요. 오늘 하루만도 9만 6천여 명이 한국을 떠났고 8만 2천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104만 명.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춘절 연휴를 맞아서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1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텅 비어 있을 듯한 서울 도심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항 이래 최대 인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사실 최근에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화물 대란을 겪었었는데요. 이번 설명절에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다는데 이 졸업식 분위기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까까머리와 단발머리, 갈래로 딴 머리에 교복을 입었던 시절과는 뭐 정말 180도 달라진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졸업의 헤어짐에 아쉬워하고 고마운 선생님과의 헤어짐에 눈물을 흘렸던 졸업식이 아니라 박수와 웃음,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요즘 졸업식의 분위기입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요즘 졸업식의 대세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의 졸업식에 다녀온 탈북자들이 졸업식 문화 자체도 놀라워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졸업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학년의 마지막 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교 배정표 같은 것을 받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뭐 학교마다 졸업식을 하는 순서나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이 자녀의 졸업식에 선물을 하고 온 가족이 참여해서 축하를 하고 선배를 보내는 재학생들 또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재능을 발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 같은 졸업식 분위기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화훼 농가 그러니까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울상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통적인 졸업식의 경우에는 향기롭고 화사한 이 꽃다발은 졸업 축하의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받을 상장을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상장 보관함과 함께 꽃다발은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취향은 꽃다발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값은 비싼데 금방 시들어버릴 생화보다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이 진행되던 학교 앞에 꽃 파는 상인들도 정말 구색 정도로만 생화를 갖다 놓고 있고요. 밀려드는 중국산 생화에 또 조화 꽃다발에 졸업식은 더 이상 화훼 농가의 대목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저도 이 상장 보관함 받던 시절에 졸업을 했는데 요즘 네. 한국의 졸업생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합니까?
일단 용돈이고요.
네.
새 휴대전화를 받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노트북 같은 스마트 기기도 인기 졸업 선물입니다. 꽃 대신에 현금으로 장식된 돈다발이 주고받기도 하고요. 사탕을 꽂은 사탕다발, 초콜릿 다발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까 생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생화보다는 조화, 조화보다는 요즘에 향기 나는 비누로 만든 비누꽃다발이 또 인기거든요. 이런 그 졸업 선물도 있지만 일단 졸업식 날은 온 가족이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인근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 식사를 하고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약간의 용돈을 주는 것,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졸업식 날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네, 참 다양해진 졸업식 날 모습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임용고시에 합격한 한 탈북 여성이 화제군요.
네, 33살 한모 씨가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용고시 합격자가 됐습니다. 이 한 씨가 그 치른 임용고시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자격시험인데요.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 경쟁률도 높고 두 번, 세 번 정도는 도전을 해야 합격하는 어려운 시험이어서 교사 출신 탈북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또 한국의 교육대학생들도 아주 대단한 성과로 여기는 부분인데 이 한 씨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이런 칭찬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한국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탈북자 한모 씨,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한국의 조선일보가 한 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17살이던 2001년에 탈북을 했고요. 중국을 거쳐서 2005년에 어머니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23살 나이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공부했고 그해 한국 교원대에 입학을 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2월에 대학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졸업을 한 데 이어서 지난달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8년이라니까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등록금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결을 했지만 생활비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런
네.
또 지원을 해준 곳도 있었지만 이런 생활비 관련 마련, 또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아서 이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휴학을 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도 해내기 어려운 임용고시를 당당히 합격하고 오는 3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날 예정인 한 씨는 이 합격 소식에 고향 북에 있을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꿈은 통일이 되면 남북 간 학생들이 절반씩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꿈을 밝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 꿈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또...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